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려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딱 예배 시작하는 신호가 뭡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종을 쳤죠. 여기 종이 하나 있어가지고 땡 하고 치든지 이렇게 땅 치든지 종을 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가 처음에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 같이 어떻게 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하고 이제 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피아노가 반주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왜 종을 치지? 궁금하게 여기신 분도 혹시 안 계십니까?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이거 우리 개신교나 혹은 장로교회 전통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런 전통이 없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 혹은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쭉 살펴봐도 예배 시작할 때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 이거는 한국 교회만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나이 많으신 원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대요. 목사님 왜 언제부터 종을 쳤냐 했더니 목사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쭉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도에 쓰여진 글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남에게 방해가 되든지 유념도 주의도 없이 큰 목소리로 자기네들 일주일간 지내오던 잡설이라든지 혹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리운 친구라도 보면 그를 따라가 앉아서 정담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에 예배당에 왔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여러 가지 일들 잡담도 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종을 친 거죠. 땡땡땡 하고 이제 종을 친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막 시끄러울 때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면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아니면 박수 세 번? 하면 탁탁탁 하면 또 이렇게 조용해지고. 그런 것처럼 막 시끌시끌하니까 땡땡 친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혹은 막 시끄러우니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무세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배 시작할 거니까 입 다무세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종을 안 치고 예배를 시작하거나 묵도함으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든지 우리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의미대로 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 그라함 목사님 집회에서 항상 그 얼터콜 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Just as I am,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그걸 이제 불렀더니 그 찬양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심리적인 거 아니냐, 그 이야기에 이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날 있었던 집회에서 그 찬양을 멈췄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무 음악 없이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하나 둘씩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셔가지고 그들을 주님께 이끄시는 건데 혹시라도 그 가운데 찬양이 항상 먹혔던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린다면 그거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준비 찬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하는 걸 준비 찬양이라고 합니다. 마치 본 게임은 따로 있고 그 게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웜업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한다. 그런 의미죠. 찬양부터가 예배 아닙니까? 찬양부터가 예배죠.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설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설교 전에는 와서 앉았다가 설교 끝나면은 또 이제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아, 예배는 설교가 중요하니까, 혹은 설교가 전부니까. 어쩌다가 교회 못 가는 사람도 그냥 설교 한편 인터넷에서 듣는 것으로 땡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제사든 예배든 그건 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찬양이 더 예배에 가깝죠. 나의 고백이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더 예배에 가깝죠. 그래서 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예배 시작할 때 이상현 전도사님 보고 그냥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찬양부터가 예배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나와가지고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는 11시였죠 예전에.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예배 시간을 10시 45분으로 바꿨습니다. 왜? 10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가 예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왜 오늘부터 이상현 전도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가?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아, 의뢰의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예배가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가 나와서 뭐, 기도해야 혹은 이야기해야 예배가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앞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시든, 아니면 그냥 인사말 나누고 뭐, 찬양을 시작하시든, 그거는 이제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기억에 어릴 때 이제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또 많이 언급하는 것이 제 기억에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연히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모르고 그냥 의례의 예배 시작할 때 하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게 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혹은 기대하시는 제사, 다르게 바꾸어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상한 심령의 예배다. 무슨 의미일까?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헌신과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그런 충성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Beatitude,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 상식하고 잘 안 맞는 내용들이죠. 왜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을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 애통하는 건 안 좋은 건데, 나는 애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용기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은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목숨 바쳐 충성해야지. 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지, 상을 주시겠지. 이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폭탄 두르고 가가지고 이교도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자기를 터뜨려가지고 순교하면, 다른 이교도도 죽이면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만 갑니까? 거기에 72명의 처녀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런 거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나 통회하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마음,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찾으실까?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진 마음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혹은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막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말귀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조언을 줘도 듣지 않고 계속 변명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마음, 그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아, 내가 뭐 다 가졌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 뭐 술 한잔하고 또 좀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혹은 좀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늦게 자고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혹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내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이렇게 인간 쓰레기야, 너 이렇게 소망이 없어,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율법은 구약이니까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이 정말 무엇인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실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품?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만져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DNA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뭐 모성애, 부성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애가 막 울고 있고 막 자지러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저 네 집 자식인고 하고 지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서 울면은 대신 아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근데 그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 잠깐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통회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들, 깨어진 심령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파하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허락을 받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러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제사장들도 다 반차대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이것도 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혹은 황폐해진 고토에서 주변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던 이들, 그들이 오늘 등장인물들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 예배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번 가본 곳이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 그 샬롯의 공항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그 큰 그런 뭐죠? 바니 뭐죠? 한국말로 헛강 같은, 예, 그런 모양으로 지은 그 라이브러리 앞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 한 2천여 명 초대받으신 분들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텐트를 친 이유는 처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 LA에서 있었던 그 텐트 집회였거든요. 천막 집회. 그래서 이제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몇 마디씩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훌륭해요.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그 이반젤리즘 그 파운데이션을 이제 이끌고 있고 또 사마리탄스 펄스라고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을 이제 운영하면서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나 기아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섹스 트래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딸 중에 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전에 여러 자녀들 중에서 설교로는 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아들보다는 딸이더라고요. 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남짓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아주 파워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래가지고 저 사람이 참 탁월한 프리처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그 더 어린 동생인데요. 다른 딸이죠. 이제 루스 그라함이라고 하는 그 딸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복음을 얘기하고 또 막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 아픈 이야기를 짧게 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최대한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혼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혼을 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있을 때 가족들이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네가 뭔가 좀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좀 다른 곳에서 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언니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며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잘생긴 호래비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Fast and Furious 데이트를 했대요. 아주 짧고도 강렬한 그런 연애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재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자녀들은 그 남자분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이제 반대하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니네가 내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아냐? 내가 도와서 결혼하겠다는데 너네가 무슨 간섭이냐?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사모님은 그 당시에 시애틀에 계셨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도쿄에서 아마 전도 집회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우리가 아직 그 사람 또잘 모르고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당신들이 이혼을 알아? 이혼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 홀로 된 사람의 심정을 알아? 자기들은 모르면서 자기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는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이어스 이브 때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5주 뒤에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 남자가 무서워서. 그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러웠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근데 어디 뭐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데가 없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두려운 거죠. 엄마는 뭐라고 할까? 아빠는 뭐라고 할까? 엄마한테는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빠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나는 완전히 패배자야. 막 그렇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우리가 반대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냐? 너는 우리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었어. 너는 이 그라함 패밀리의 수치야. 아, 이런 소리가 막 이제 들리는 것 같은 거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딸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또그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이야. 이건 굉장히 난처한 일인 거죠. 전화를 했더니 오라 해서 이제 갔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산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불꼬불 길을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그 마음으로 이제 꼬불꼬불 그 길을 가는 거죠. 마지막 한번 커브만 돌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시는 집인데 그 마지막 코너 꺾는데 거기 이제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딸을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Welcome home. 예, 다예요. 집에 잘 왔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당연히 아버지는 빌리그레이엄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는 보고 또 느꼈다.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그 자녀들을 볼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너왜 이딴 식이야? 너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니? 그러면 말귀라도 좀 알아들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두드려 맞고 바벨론한테 두드려 맞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늘 핍박당하고 그래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도 두드려 맞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그거 세우려고 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세웠어요. 성벽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예배와 또 제사를 새롭게 세운 거죠.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있죠. 다니엘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탓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공의는 하나님께로 가고 수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상한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다 황폐한 거죠. 그런 가운데 성전과 성벽을 그 위협 속에서 다시금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가 있죠.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 보시면은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약한 5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또 오전까지 정말 한 대여섯 시간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구절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들은 거예요. 계속 낭독하는 것을.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 설명해 주는 것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구절 말씀에 그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과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약속이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깨어버리고 저버리고 지키지 않은 것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서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막 두려워 떨며 공포감이 온게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는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게 막 마음에서 와서 꽂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겁니다. 자신들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와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눈물이 났겠죠. 그런 이들에게 구절 말씀의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10년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죠. 왜? 말씀 하나하나가 와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라. 왜? 그 울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걸 암송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되뇌이는데 표현 하나하나가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구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 말씀을 깨우치지 않아. 그러면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환경대로, 여건대로 흘러가는 삶이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한 기쁨은요 울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울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마음 깊은 찌름, 그 울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근데 난 여기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음에서 오는 울음이고요. 또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울음이 나는 거죠.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덧입혀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서 가끔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썼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형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하다 보니까 적군이 막 이렇게 강하게 밀려오니까 퇴각을 하게 된 거예요. 후퇴를 하게 된 겁니다. 후퇴, 퇴각 막 가는데 정신없이 그 막 총알이 빗발치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지역까지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형이, 동생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못 봤냐, 동생을 못 봤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지금까지 여기 이 선까지 내려오지 못했다면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동생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다 말렸습니다.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죠. 한 사람이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가봤자 당신 동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가면 당신도 죽게 됩니다. 그 말과 그 손길을 뿌리치고 막 다시금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가다 보니까 저기서 희미하게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부상을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볼 때도 가망이 없어요. 동생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을 보고는 환하게 웃음을 짓고 한마디를 하고는 숨을 거뒀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난 형이 나를 위해서 와줄 줄 알았어.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생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두고는 다시금 퇴각해서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형은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동생을 만났냐고. 만났다고. 어떻게 됐냐고. 죽었다고. 내가 갔을 때는 아직 죽기 전이었는데 내가 동생의 마지막을 보았다고. 그때 이제 옆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 코포라고. 동생은 가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럭키한 거지. 만약에 너도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 개죽음 아니냐. 그랬더니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동생이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형이 나를 위해서 와줄 줄 알았어. 그 한마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 이야기 듣고 자기도 거기서 죽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10년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해온 그 일들이 단 10초 동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 그 장례식 예배를 보니까요, 관이 있는데 관을 보니까 심플해요. 그냥 위에 십자가만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그 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관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가 만든 관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제 거기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관을 만든 거예요. 대그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그 육체 그 시신이 들어갈 관을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second chance, third chance,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의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은 평범한 모습으로 죄수가 만든 아주 심플하게 생긴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혔습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빌리 그레이 그 라이브러리만 가면은 그게 눈물이 나요. 그게 왜 눈물이 날까? 여기 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빌리 그레이 목사님 그 라이브러리 가면은 빌리 그레이 목사님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다만 빌리 그레이 목사님을 불러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일평생 전하셨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 또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하나님께 붙잡힐 때 어떤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가.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 십자가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리 그라 목사님 라이브러리를 만든 것도 목사님의 일평생의 그 사역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보고 온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 자체가 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빌리 그라 목사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울음과 맞닿아 있는 기쁨입니다. 이 울음이 그저 힘들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하나하나 박히기에 내 진정한 모습이 깨달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깨달아져서 우는 그 울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울음의 결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려